교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원활한 백신 보급으로 충분한 면역 체계가 형성되면 내년 가을쯤 어느 정도 정상 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의 화상회담에서 현재 백신 보급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 4월까지는 원하는 일반인 누구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오픈 시즌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4월에서 6월 사람들이 부지런히 백신 접종을 하면 눈에띄게 집단 면역 수준으로 다가가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국인 2천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최근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10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시노팜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연합방역통제기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영제약회사 시노팜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 안전성과 효능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술표준 등을 충족해 전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사용 승인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 지속성과 예방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조건으로 사용이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노팜은 중간 임상시험 결과 백신의 효능이 79.34%로 나타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상 참가자의 0.1%에서 미열 등 가벼운 부작용 증세가 나타났으며 알레르기 반응은 100만 명당 2명 꼴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노팜 백신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남미 페루 보건당국은 부작용 우려 등으로 시노팜에 대한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존 맥케인함과 커티스 윌버함이 오늘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전함대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준다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계속 항행하고 작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미 전함이 18일에 이어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지나며 도발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인민해방국은 항상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 모든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국가 주권과 영토를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미 해군 전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13번이며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포도주와 항공부품 등 유럽연합 EU의 일부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항공기 제조 부품, 특정 포도주, 코냑 등 독일과 프랑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치가 EU 측이 미국 제품에 불공정 관세를 부과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라며 EU는 이런 불공정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채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 완전한 브렉시트를 맞게 됩니다. 영국과 EU가 설정한 약 1년간의 브렉시트 전환 기간은 현지 시간으로 12월 31일 오후 11시 종료됩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지 4년 반 만입니다. 영국은 앞서 올해 1월 31일 EU에 공식 탈퇴했지만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무역 등 미래관계 협상을 벌여 지난 24일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개인 지원금 인사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어제 개인 지원금을 $600에서 $2,000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상원을 신속히 통과할 현실적인 길은 없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공화당이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2,000 지급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은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에 송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류 양은 2018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유엔 안보리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연말 기획 전환기 속 한반도, 오늘은 격화된 미중 갈등과 한반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끼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로 추운 날씨 계속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중국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송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으로 가던 탈북민 5명이 지난 9월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리나 슈타이너 공동의장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과 함께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가 최근 공개한 이 서한에서 보고관들과 실무그룹은 이들 탈북민 5명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지만 이튿날인 9월 13일 중국 산둥성 황다오에서 체포돼 칭다오의 경찰서에 구금됐고 북한으로 송환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은 49세 여성과 38세 남성, 14세 여성과 임신 6개월인 성인 여성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성인 여성 등입니다.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중국 공안당국의 체포와 구금은 물론 이들이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 송환은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 혹은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 3조에 명문화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명의 탈북민 중 1명은 아동이고 1명은 임신부인 점이 우려된다며 이들에 대한 당국의 특별한 보호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이들을 강제 송환할 경우 북한을 떠나 피난처를 찾는 적법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체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 송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체포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들에 대한 현재 법적 지위, 인권 보장 조치 등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와 같은 제3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해 유엔기구 등의 탈북민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류 양은 2018년 이후 3년 중 가장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내 기름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건 경제 침체 상황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현재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는 지난 9월 중국의 보고가 마지막입니다. 중국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북한에 583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량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32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는 지난 8월 보고를 마지막으로 9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해당 월 마지막 날 이후 30일 안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를 지연하고 있거나 혹은 해당 월에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 7월 공급량 보고를 생략한 채 8월 공급량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와 1월부터 8월까지 러시아가 공급한 정제유의 양을 합산하면 총 17,871톤입니다. 이는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북한에 공급한 26,109톤과 42,271톤과 비교했을 때 최대 2만 톤 이상 차이가 나는 양입니다. 주목되는 건 지난 2년에 비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의 양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공개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1kg당 북한 돈 9,100원에서 14,300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12,000원에서 14,300원 사이에 비교적 높았던 가격을 제외하면 1년 내 평균 만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제유 공급량이 줄었음에도 북한의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것에는 복수의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pretty sure, almost sure, that China supplies North Korea a continuing flow of crude oil.
브라운 교수는 우선 중국이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북한에 직접 공급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매월 5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일관되게 북한의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의 휘발유뿐 아니라 다른 물가도 오르지 않았다며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 the price isn't rising because demand across the whole economy is down.
코로나 팬데믹 상황 역시 현재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Because I think the basically the demand for it has dropped in North Korea because of all.
브라운 교수는 1월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국경 봉쇄로 비행기와 선박 운항 등의 활동이 멈추면서 연료 수요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2020년은 북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들이 대거 기소되고 불법 거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법적 조치가 활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미국에서 북한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이 일었던 곳은 법원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미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예년보다 많았고 북한에 의해 억류 피해 등을 입은 일반 미국인들의 민사소송이나 북한 자산을 찾기 위한 법적 조치도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이 수사당국과 검찰을 앞세운 미 법무부의 조치는 올해 공개된 것만 10건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5월 미 법무부가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을 대거 기소한 것과 같은 굵직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국적자 등이 대거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밖에 중국의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창업자 딸 멍완저우 부회장에게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추가되고 지난 9월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우경 등 3명이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미 검찰은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 방식을 통해서도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흩어진 북한의 불법 자산 회수 노력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과 8월에만 북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중국 기업 4곳에 관련 자금의 몰수 소송이 제기됐고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자금과 중국 통신기업 GTE와 북한 간 거래를 주선한 중국 회사와 사주 등의 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에 직접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는데 이에 맞춰 북한의 담배 필터를 불법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의 제조업체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이 각각 거액의 합의금을 낸다는 사실이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법무부의 조치는 재무부가 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 등 북한과 관련한 조치에 소극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져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 미북 정상회담 등 양국의 대화 분위기 속에서 미 재무부는 과거에 비해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등의 조치를 크게 줄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오히려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크게 늘리며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월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은행 공격과 자금 탈취에 쓰고 있다며 불법 행위 근절의 도구 중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As I said, they've used it really to steal banks and money. That's not really the behavior we see from China.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 법무부가 전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입니다.
Traditionally, the Justice Department has had a greater independence from the
법무부는 증거가 있으면 행동에 나서는 매우 간단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반면 재무부는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이행하고자 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2020년은 북한에 대응한 일반인들의 법적 조치 또한 많은 주목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지난 8월 억류 기간 중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 씨의 법적 조치는 북한 등 테러 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 주권 면제법이 근거로 한 달 뒤인 9월엔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목사의 부인과 딸 등 원고들은 당시 소장에서 김 목사의 죽음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북한이 징벌적 배상 등을 해야 한다고 미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8년 미 법원으로부터 북한의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던 오토 원벼의 부모는 지난 5월 미국은행 세 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 약 2천만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원비의 부모는 지난 11월에는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뉴욕주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북한 자금이 추가로 더 드러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2020년은 미국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연초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한 채 외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했고 이로써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BOA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다섯 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전방위로 격화된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미친 파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무역 분쟁에서 비롯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수위를 높이면서 전방위적으로 격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을 겨냥해 전 세계에 이 전염병을 불러일으킨 나라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연일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역대 최악의 공격으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보다 더 나쁘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발언서를 주장하며 중국을 모함하고 있다며 코로나 발언지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인사들이 중국의 불합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30쪽의 나라는 반박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더 선별적인 제재는 물론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간판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모바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각종 규제를 내놓는 등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대중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홍콩 자치권 훼손과 신장 지역 소수민족 위그르에 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제재를 중국에 가하는 등 미중 갈등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맞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며 이 법은 전 세계 나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 상태도 두드러지게 높아졌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8월 B-2A 스텔스 폭격기 세대를 2016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양의 미군기지에 배치한 데 이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략 폭격기 등 6대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일본 근해와 남중국해 인근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서해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이념과 체제로 대립했던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신냉전 시대로 치닫은 겁니다. 미중 갈등 심화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클 호엘런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두 나라 문제들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할 때 미중 갈등은 대북 압박 공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대북 제재 이행을 꼽았습니다.
I certainly think that everything is interconnected.
중국의 입장에선 대북 제재 이행 등 미국이 원하는 대북 협력을 미중 갈등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미국은 중국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 등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의 철저한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약속한 식량 60만 톤 지원을 거의 완료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은 동시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운신의 폭을 넓혔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선 굳이 대미 협상에 나서지 않더라도 중국의 후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셈법이 작용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월 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고 이에 김 위원장도 답전을 보내며 양국 관계를 동지와 벗이라고 지켜세우는 등 양국 간 밀착을 대외적으로 가시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두 나라는 한 목소리로 한국전쟁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층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 속 북중 밀착 강화는 북한 문제 해결의 길도 쉽지 않게 한 겁니다. 미중 갈등은 양국 사이에 놓인 한국에도 딜레마를 남겼습니다. 두 나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인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과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경험한 만큼 중국의 경제력 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에 있는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결성한 4개국 협력체인 쿼드 참여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0월 일본에서 열린 4개국 쿼드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와 부패, 강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쿼드 국가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As partners in this quad, it is more critical now than ever.
트럼프 행정부는 쿼드를 인도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쿼드 플러스로 확장하면서 내심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한국으로선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을 한국으로 보내고 최근에는 왕이 외교부장까지 한국에 보내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일종의 포석을 깔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근 또다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무더기로 군용기를 투입해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군사협력관계도 강화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8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공고한 관계를 대외에 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일 안보협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1월 중순 동해와 동중국해 해상에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두 대를 출격시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2주 만에 또다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중 갈등은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8일 국가안보 브리핑 후 연설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중국 정부가 무역, 기술, 인권을 비롯한 기타 문제에 대한 훼손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ompete with China. The whole China's government accountable for its trade abuses, technology, human rights, and other fronts. Our position would be much stronger when we build coalitions of like-minded partners and allies.
바이든 당선인은 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동맹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 보호를 위한 공동의 대의를 만들기 위해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의 입지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달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대북 정책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중 취할 수 있는 건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좌는 최근 군사 전문 매체 War on the Rock 기고문에서 북한은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다음 달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대북 접근 방식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의 비핵화, 바이든에게 주어진 6가지 선택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과거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취하거나 고려했던 방식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행동 대 행동, 리비아 모델, 통합적 위협, 트럼프 모델, 정치개혁, 그리고 군비 감축이 포함됐습니다. 차 석좌는 이 6가지는 모두 북한 정권이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서 특히 밑바탕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가 했던 것만 빼고 모두라는 식으로 대북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미 행정부들은 전임자의 대북 정책을 모두 거부하고 나중에야 기존의 정책과 똑같은 정책을 취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의 대북 접근 방식에서 최선을 취하고 최악은 버리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약속한 합의 내용은 바이든 당선인이 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 추진과 관련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며 동맹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의 성공에 대한 욕구가 극단적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상의 없이 연합훈련과 같은 동맹 자산을 협상에서 써버린 것과 같은 일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중국이 미국의 온전한 파트너는 아니라는 것을 바이든 당선인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익이나 목적이 겹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핵이 없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한반도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의 민주화를 원하지 않으며 현 상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비핵화에 못 미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존 델러리 한국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최대한 빨리 한반도 정책 검토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는 지루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 이 과정에서 무엇을 취해 어떤 정책을 세워나갈지에 있어 결정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델러리 교수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외교에서 우선순위가 낮음에 따라 대북 정책 검토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2기 임기 마지막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산하 후거 연구소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하든 임기 초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도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상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믿을 만한 대응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런 어려움에 맞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우유부단하다는 인상을 주는 건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2020년 한 해 미한 군사 현안을 관통한 핵심 주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이었습니다. 한반도가 중심이 된 기존 동맹관계에 큰 변화를 암시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 미한 군사 분야 주요 현안은 동북아 영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등으로 북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에 발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역할을 한반도 너머로 확장하길 바란다는 미국 정부의 주문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2018년 발표한 국방안보전략보고서를 핵심 근거로 내세웠는데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초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의 수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서 전 세계 분쟁에 동시에 개입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이란, 테러 등 2, 3차적 위협 대처에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반도 유사시를 초점에 뒀던 전통적인 미한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올해 1월 이란의 혁명수비대 핵심 간부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겨냥한 공격으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관계가 격화되자 미국은 한국 등 전세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국방안보전략보고서에서 강조한 논리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화답했지만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 대신 독자적 작전구역에서의 활동을 결정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근거가 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황도 동맹국의 비용 분담 증대를 바라는 미국의 셈법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여외 작전 비용을 협상 의제에 올렸는데 당시 한국 정은보 협상 대표는 이를 두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의미도 함축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이 교착되자 미 국방부는 분담금 협정 시효 만료를 근거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직을 결정했지만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월 말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증액하고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은 군사 경제 안보 분야를 막론한 전략을 발표하고 동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관여에서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쫓는 행위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며 중국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공격적 압박을 늘릴 것임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에 따른 대표적 피해국으로 한국을 거론하며 영내 동맹국들의 대중국 안보 지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괌에서 영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미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당시 한국 정경두 장관의 불참으로 미일간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9월 인도, 호주, 일본과 함께 대중 견제를 목적으로 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를 구상하고 한국 등을 참여시켜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난 7월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검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이 시기 공개된 미 육군대학원의 보고서는 미한 동맹관계의 변화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육군성 장관 재직 시절 직접 발주한 이 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배치한 영내 미군 셈법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며 대중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철수나 감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된 대규모 지상전 역량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배치 셈법은 훨씬 더 광범위한 영내 장소를 오고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불신론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안이 됐습니다. 당초 한국군은 전작권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 FOC를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위험으로 실시하지 못하자 원인철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기존에 합의한 조건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한국이 조기 전환을 원한다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유럽 국가인 체코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 법을 시행하려는 의도 등을 물었다며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일 한국에서 공포된 대북 전단 금지법의 파장이 유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30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거한 대북 전단 금지법을 29일 공포했습니다. 공포된 법률의 효력은 공포 3개월 뒤인 내년 3월 30일부터 발생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슈티오바 국장은 이와 관련해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나라로 인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북한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특히 워싱턴 주재 체코 대사관에서 미국의 인권담당 관리와 탈북민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옛 공산권 국가 중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BOA에 체코 관리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의 임기 마지막 기간에 그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인권 관련 논의도 체코의 해외 파트너들과의 대부분의 대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김 대사에게 알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슈티오바 국장은 체코공화국은 한국의 지속적인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그런 대화의 복잡성을 인지하지만 이는 한반도 문제 영구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티오바 국장은 체코공화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올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모금액은 목표액의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은 내년도 지원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30일 공개한 202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적 대응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주민 550만 명에 대한 지원을 위해 3,790만 달러가 필요했지만 9%가량만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이란,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등 코로나 다중 대응 계획이 필요한 7개 나라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발병 이전부터 복잡한 비상사태와 분쟁,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우선순위국으로 꼽혔으며 모두 1930만 명이 원조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이들 7개 나라의 신종 코로나 대응 지원을 위해 올해 목표로 정한 예산은 12억 달러로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5억 8,100만 달러가 모아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동아태 지역 28개국 9,70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39억 달러가 필요했으며 국제사회는 이 가운데 55% 정도인 22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인도주의적 요구와 인간의 취약성은 여러 나라에 걸쳐 커졌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는 신종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장마와 홍수, 산사태, 사이클론 등으로 두 배 힘든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내년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와 지원 규모를 책정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개요 2021에 북한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VOA에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와 새로운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점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내년에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친우봉사회의 다니엘 제스퍼 소장은 30일 VOA에 최대한 이른 시점에 대북 지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소장은 대북 지원에 필요한 허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상황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20여 년간 결핵 퇴치 사업을 벌여온 구호단체도 VOA에 내년도 대북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결핵 치료약품 등이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로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는 하루빨리 북한의 국경의 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1월 초순 노동당 8차 대회를 열고 새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수해, 제재로 인해 심화된 경제난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은 이미 활성화된 시장경제 요소를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와 포전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기업소와 농장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자율화 조치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시장 주도의 사경제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ve come to the point where they know that in a mixed economy they have to have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policy and to management and taxation. And that's what they're trying to put.
북한 당국이 혼합 경제 하에 공존하는 국영 경제와 사경제를 보다 통합하고 사기업과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11월 말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실태를 비판한 점과 11월 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수정된 기업소법을 채택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Part of that enterprise law, as I understand it, to say they could keep more of their profits and to encourage expanding, not constraining private activity, but putting it in the tent of.
특히 기업소법의 경우 각 사업기지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경제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동시에 국가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활동의 한계를 정해 국가와 사업자 사이에 보다 투명한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뎁슨 전 고문은 북한 당국이 이런 조치를 통해 시장이 계속 남을 것이라는 점과 민간 주도의 혁신이 경제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에도 이런 인식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지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은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29일 VOA에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부분은 북한 내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lan,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bout it, it sets all the internal prices in North Korea, the prices that the state uses. Now these prices are all terribly out of whack.
하지만 공식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현실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당국이 시장을 합법화하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얼마나 도입할지도 관심사라고 덧붙였습니다.
Change this price structure, allow market mechanisms. They could get a lot of productivity improvements internally and get growth started. That would be a huge positive for them. And then I'm thinking once growth got started.
이런 조치들은 내부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코로나 봉쇄 조치로 현재 북한의 무역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2021년에 조금이라도 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국경부터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북한 정보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연구원은 30일 VOA에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2016년 5개년 경제 전략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5개년 경제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 등은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변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이 2016년 당 대회에서 경제의 자립성, 과학기술, 식량 문제 해결 등 큰 방향을 제시하고 각 경제 분야별로 간략하게 과제를 주었다며 이번에도 이 틀을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의 통제는 강화될 것으로 이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통제를 꾸준히 강조해왔고 이는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원은 또 경제정책의 경우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등 김정은표 개혁정책들이 폐기되는 등의 급격한 정책 전환은 없겠지만 통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난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각 경제 분야의 생산을 높이고 국가 재원을 최대한 비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 당국이 여러 경제 단위들과 개인 사업가들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이 단 13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외 운항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그나마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들 모두에서 결함이 발견돼 5년 연속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안전검사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은 모두 13척으로 지난해 쉬운 한 척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6년 한 해 275척의 선박이 검사를 받는 등 해외 항구로 활발히 운항하는 모습이 관측됐지만 국제사회 제재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 2017년 185척으로 줄고 이듬해엔 79척, 2019년엔 51척으로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가 시행된 올해는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은 물론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전 세계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 자료는 해외 항구로 운항한 북한 선박의 증감률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돼 왔습니다.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13척은 모두 1월부터 7월 사이에만 검사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7월 6일을 끝으로 이후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올해 7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를 한층 더 강화했고, 이에 따라 선박 운항도 이때부터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 13척 중 11척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전검사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머지 두 척은 중국 다렌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보다는 러시아로의 운항이 월등히 많았음을 추정케 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검사를 받은 모든 선박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이 중 두 척은 심각한 결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항이 중단되는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한 척의 선박에서만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이후 5년 연속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북한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안전검사를 받은 1,645척의 선박 중 1,641척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지난 10년간 결함 없이 안전운항을 한 선박은 4척에 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달리 1980년대는 물론 심지어 1970년대 건조된 노후 선박을 해외 운항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올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돈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민들은 또 10명 중 6명꼴로 탈북 전 북한에서 외부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4명 가운데 1명이 올해 북한에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1일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발표한 북한 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탈북민 414명 가운데 26.6%에 해당하는 110명이 올해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했다고 답했습니다. 1회 평균 송금액은 151만 원, 이화로 약 1,400달러이며 올해 송금 횟수는 평균 1.8회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연간 총 송금액은 2억 9,97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탈북민들의 송금 규모가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겁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성남 연구위원은 온라인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연간 총 송금액이 2억 9,978만 원인데 지난해 추정액이 3억 1,400만 원이었는데요. 그보다 1,422만 원이 가량이 감소된 값입니다.
북한에 연락하고 있다는 탈북민은 조사 대상 가운데 38.6%인 1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락 목적은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과 전달 확인이 53.8%로 가장 많았고 안부 묻기가 35.6%, 사업 목적이라는 답변이 7.2%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락 방법은 전화 통화가 91.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신 교환과 인편을 통한다는 응답은 1% 안팎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 가운데 탈북 전 북한에 살고 있을 때 외부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1.4%인 25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 정보에 따른 영향을 묻는 질문엔 36.5%가 남한 사회에 대한 호감을 꼽았고 탈북 의식 증가가 23.4%, 단순한 사실 인지가 12.5%,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9.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선 아주 만족 41.5%, 약간 만족이 33.8%, 불만족이 8.7%로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남한 주민과 똑같기 어렵겠느냐는 질문엔 47.8%가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 37.9%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남한 주민과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72.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성남 연구위원입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 출신이라는 신분이 한국 사회에서 불리하게 작용은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자 414명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62.8%인 26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업자는 20명으로 7.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1% 대비 4.6%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또 한국 국민 실업률 3.4%와 비교해도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연말 특집이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 운하 소유권이 미국 정부에서 파나마 공화국 정부로 이양됩니다. 파나마는 북미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해 남미의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북미 대륙을 육지로 연결하고 있는 좁고 잘록한 땅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최단거리로 잇는 총 82km 길이의 파나마 운하 사업은 1880년 프랑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건설을 마무리 지은 프랑스인 페르디낭 마리 드 레셉스에 의해 계획됐지만 공사 시작 이후 9년 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1904년 운하 건설에 착공했으며 10년이 걸려서 1914년에 운하를 완공했습니다. 1999년 운하 소유권이 파나마 정부로 이양되기 전까지 미국이 85년 동안 관리 운영했습니다. 운하 건설 이전 파나마는 콜롬비아 국가 영토에 속해 있었으나 미국의 지원을 받고 1903년 11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 이후 미국은 파나마와 헤이비누 바리아 조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운하의 건설,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파나마는 미국이 운하 지역에서 영토를 일정 기간 통치할 수 있는 조차권도 양도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서 파나마 정부의 운하 관리권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77년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오마르 토리호스 파나마 대통령 간의 운하 소유권 이전을 합의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이전 작업을 통해 1999년 12월 31일 운하 소유권은 파나마로 넘겨집니다. 1946년 12월 31일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적대적 행위가 종료된다고 선언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 포고령 2714호에 서명하며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남긴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진행됐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같은 해 9월에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포고령이 나온 시점까지도 교전 당사국들은 전쟁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전후 처리 문제를 다루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도 포고령에서 전쟁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종전이 아닌 적대 행위의 종료를 선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